우리는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네. 사랑이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욕망으로 욕망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조심성 중에서 사랑에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포기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지.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읽기의 구원영입니다.
이혜구입니다. 가장 행복한 건 사랑이죠.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건데.
그렇죠. 나, 사랑이 예. 괴롭죠. 아주. 여기 이 아주 간단하게 네 줄로 이렇게 우리 인트로에 읽어드렸는데
네.
사실은 세 명의 작가의 말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맨 첫 줄에 나오는 우리는 사랑 이상으로 사랑 이상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네. 이거는 에드가 알란 포의 에나벨리에 나오는 시죠.
자, 여러분들 사랑의 이야기 가득 담겨 있는 고전 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팟캐스트로 고전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르네상스 거장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바티칸 박물관전에 청취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면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첫 곡 듣고 올게요. 모튼 하켄입니다. Can't take my eyes off you.
청춘은 쉽게 위로를 원치 않습니다. 청춘은 격정과 고뇌를 거쳐서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의 슬픔을 간직한 한 남자의 복잡한 심리를 그려낸 작품,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괴테라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게 된 것이 바로 이 작품이라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염증을 느꼈다고 그랬던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 예. 이제 괴테를 이 책이 그 당시에 베스트셀러, 대단한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네. 젊은 나이에 아직 준비되지 않은 작가로서 일찍 명성을 떨치게 되죠.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열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괴테 역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성숙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나이가 들어서 위대한 작품을 써내는 이제 문호로 성장하게 되는데 그때의 정신 수준으로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라는 책을 봤을 때 부끄럽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뭐 좀 이랬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맨 처음에 이 젊은 괴테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풍미했던 예술 사조였던 이제 그 질풍 노도 운동,
네.
스트롬드 드랑이라고 하는 이러한 속에서 감정적이고 격정적이고 이런 것들의 매력을 느꼈겠지만
네.
점점 가면서 역시 이제 과거 인류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유산들 이 고전 그 속에서 네. 전범을 찾아가고 공부하고 이성적이 돼가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정신적인 성장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파우스트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유산 중에 하나인 작품을 이제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파우스트는 일부, 이부로 나눠져 있는데
네.
굉장히 오랫동안 썼어요. 그러니까 일부가 만들어져서 종결이 되는 게 50세 후반입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나서 2부가 끝이 나는 거는 죽기 조금 얼마 전이 불과한 80살 정도에 이제 끝을 내기 때문에 일생일대의 작품을 수십 년을 써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시선으로 봤을 때 이
네.
초기의 성공은 어쩌면 참 우스운 것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런 거겠죠. 뭐 우리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이나 뭐 편지 같은 거 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나중에 열어보면.
그렇죠. 그러면서도 이제 예. 야, 내가 이런 때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고전 네. 읽기 속에 우리가 괴테 초기 작품인 젊은 베르트의 슬픔을 오늘 낭독하고 있지만
네.
언젠가 제 바람은 이 고전 읽기 속에서 괴테의 파우스트를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올수 있기를
예.
그렇게 바랍니다.
네.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 여인을 사랑한 머슴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머슴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보기 1번 목사 부인, 2번 과부 여주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두뢰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드립니다. 한번더 내드릴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 말고 또한 여인을 사랑한 머슴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거든요. 이 머슴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목사 부인, 2번 과부 여주인. 자, 정답 올려주시고요. 낭독 시작해 볼게요. 로테의 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베르테르가. 근데 이 감정을 걷잡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더 불을 붙이는 사건이 계속 연달아서 이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 낭독 들어갑니다.
나는 도저히 나는 제정신으로 돌아올 수가 없다네. 어디를 가든 내 정신을 산란케 하는 사건을 겪게 되지. 오늘도 아 운명이여, 아 인간이여. 나는 정오께 물가로 나가보았다네. 식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 모든 것이 황폐해 보였고 차고 습한 바람이 산 쪽에서 불어왔으며 비를 실은 회색 구름이 계곡으로 몰려들고 있었네. 멀리서 남루한 초록색 외투를 입은 사람이 보였는데 그는 암벽들 사이를 기어다니며 약초를 찾고 있는 것 같았네.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소리를 듣고 그가 뒤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인상이 매우 흥미로웠다네. 그 표정에는 전체적으로 조용한 비애가 깃들어 있었지만 그 밖에는 바르고 착한 심성을 지닌 사람으로 보였네. 검은 머리는 핀을 꽂아 두 갈래로 말아붙이고 나머지는 굵직하게 쌓아서 등 뒤로 늘어뜨려 놓았더군. 옷차림으로 보아 신분이 낮은 사람 같기에 나는 그가 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도 나쁘게 여기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무엇을 찾느냐고 물어보았네.
꽃을 찾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없어요.
그가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하더군. 지금은 꽃피는 계절이 아니죠. 하고 내가 웃으면서 말했지.
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는 내가 있는 곳으로 내려오며 대답했네.
우리 집 정원에는 장미와 인동덩굴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가 주신 건데 둘다 잡초처럼 자라는걸요. 벌써 이틀 동안이나 그것들을 찾아다녔는데 하나도 보이지가 않아요. 여기 야외에도 언제나 노란 꽃, 파란 꽃, 빨간 꽃이 피어 있었어요. 용담초도 아주 예쁜 꽃이고요. 그런데 하나도 찾을 수가 없어요.
나는 무엇인가 이상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말을 돌려 물어보았네. 꽃을 가지고 대체 뭘할 건가요?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 실룩거리는 미소로 일그러졌네.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는다면
하고 그는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대며 말하더군.
애인한테 꽃다발을 만들어 주기로 약속했거든요.
아, 그거 참 멋지군요. 하고 내가 말했지.
그녀에겐 다른 물건들도 많답니다. 부자니까요.
하고 그가 말했네. 그렇지만 당신이 주는 꽃다발 좋아할 겁니다. 내가 대답했네.
그녀는 보석이나 왕관 같은 것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녀 이름이 뭔가요?
네덜란드가 내게 돈을 지불했더라면 난딴 사람이 되었겠지요?
하고 그가 대답했네.
그렇죠. 내게도 한땐 좋은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은 이 꼴이 되었지만요. 이제 나는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는 그의 눈물 젖은 눈길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무척 행복했었군요. 하고 내가 물어보았지.
다시 한번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가 말했네.
그때 난 너무나 행복하고 즐거웠어요. 마치 물속에서 노니는 물고기처럼 경쾌한 기분이었죠.
하인리히.
그때 한 노파가 그 길을 따라오며 소리쳐 불렀네.
하인리히. 아휴, 대체 어디가 있는 거니? 사방으로 널 찾으러 다녔단다. 자자, 밥 먹으러 가자.
저, 당신 아드님이신가요? 나는 노파에게로 다가서며 물어보았네.
그래요. 불쌍한 제 자식이에요.
노파가 대답하더군.
하느님께서 제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아드님이 언제부터 저렇게 되었어요? 하고 내가 물었지.
지난 반년 동안은 그래도 얌전하게 지낸 셈이지요.
노파가 대답했네.
그만한 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전에는 1년 내내 미쳐 날뛰는 바람에 정신병원에 들어가서 쇠사슬을 묶여 있었답니다. 지금은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그저 왕이나 황제 같은 사람들에게 늘 정신이 팔려 있어요. 아주 착하고 조용한 아이라서 집안 살림을 도와주기도 하고 글씨도 아주 예쁘게 썼답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울해하더니만 그만 심한 열병을 앓고 나서 정신이 이상해지면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지금 이 꼴이 됐어요. 아휴, 굳이 얘기를 하자면.
나는 물 흐르듯 쏟아지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이렇게 질문했네. 저, 그럼 아드님이 행복하고 즐거웠다고 자랑하는 그 시절은 언제였습니까?
바보 같은 녀석.
하고 그 노파는 동정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네.
그건 제 정신이 나갔던 시절 이야기인데요. 늘 그걸 자랑 삼아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애가 아무것도 모른 채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을 때지요.
그 이야기는 내게 벼락 소리처럼 들렸다네. 나는 노파의 손에 약간의 돈을 쥐어주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나왔네.
이 한겨울에 꽃을 꺾으려고 산을 헤매는 이 남자인데 그 꽃 한 다발을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랑하는 여인이 누구였습니까, 선생님?
그게 이제
로테였어요.
로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쇼크야. 예.
약간 삼각관계가 조금 네. 더 이제 복잡한 관계로 가는데
네.
이러한 복선이 아마 이제 젊은 작가로서 그려봤던 이제 그 하나의 플롯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은 실제 상황이
예.
소설 속으로 들어가고
네.
그리고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자기 짝사랑하는 연인과의 사랑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자살하는
네.
이제 실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때 그 예루살렘이 사랑했던 남자는 샤를로테가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괴테가 좋아하던 그 여자는 아니었지만
네.
그러나 그 캐스트너의 친구였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을 이 속에 이제 조금씩 담아서 한 여인을 둘이 사랑하는데
네.
또 이 롯데 아버지의 석이었던 한 사내가 예. 롯데를 또 남몰래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뭐 이런 복잡한 이제 관계 속으로 한번 그려보게 된 거죠.
이 베르테르가 점점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
그렇죠. 이제 가면 갈수록 네. 이제 우리의 마지막 그 이 클라이막스 쪽으로
네.
이 베르테르를 몰고 가게 돼 있도록 이 소설은 이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네.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6월 달에 그 전해 6월 달에 만나서 9월 달에 롯데를 떠나서
네.
그리고 이제 한 관리로서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 염증을 느끼고 다시 롯데의 네. 곁으로 돌아와서 네. 그 옆에서 서글픈 나날과 고뇌를 보내다가 12월이 들어가면서 이제 격정적으로 폭발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피나 피아노를 칠 때 그 롯데 결혼 반지 그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약혼녀였는데 이제 결혼을 해버렸어요.
예, 맞아요.
결혼 반지를 보면서 괴로워서
괴롭죠.
이런 예.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자, 12월 달로 편지가 옮겨졌다고 하는데 이 편지가 12월 6일자 편지예요. 이 편지를 끝으로 해서 베르테르의 편지가 끝이 납니다. 그런데 이게 편집자가 독자에게라는 소호 제목이 붙으면서 다시 글이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예. 지금까지는 빌헤름이라고 하는 자기 친구에게 편지 글을 네. 보내면서 상황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예.
자기가 얼마나 기뻤는지 또 자기가 얼마나 슬펐는지 뭐 이런 걸 쭉 보고를 했는데 네. 12월 달에 가면서 이 편지가 끝나고 예. 갑자기 이제 편집자가 독자에게라고 하는 소 제목으로 그동안에 베르테르가 보냈던 편지나 뭐 이런 것들을 쪽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엮어서
예.
이제 그 다른 형태의 구성으로 이제 빠져들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화자가 편집자로 된 그 부분을 낭독을 해볼 텐데 새로운 화자로 등장한 편집자가 주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해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 중에서 그 머슴과 과부 주인을 사랑했던 그 남자의 사건도 들어있습니다.
때때로 베르테르는 빠른 발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서 다시 돌아가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길은 언제나 앞쪽으로 향했으며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혼잣말을 하는 사이에 자신의 의지와는 반대로 어느덧 산악용 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서 로테 아버지와 로테 안부를 물었는데 어쩐지 집안이 어수선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맏아들인 아이가 와서 저쪽 발하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떤 농부가 맞아 죽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소식은 베르테르에게 더 이상 아무런 느낌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면서 그는 로테가 열심히 늙은 아버지를 설득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노인은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 나가 그 범행을 조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범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 맞아 죽은 남자는 아침에 대문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피살자는 어느 과부의 머슴이었는데 사람들은 그 과부가 이전의 머슴이 불만을 품고 그 집에서 나간 다음 이 머슴을 고용했다고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르테르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고 그는 소리쳤습니다.
그리로 가봐야겠어요. 잠시도 지체할 수가 없군요.
그는 급히 발하임으로 떠났으며 그의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베르테르는 자기와 여러 번 이야기를 나누었고 자신이 그렇게도 소중한 사람으로 여겼던 그 남자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잠시도 의심치 않았습니다. 시체가 놓여있다는 주막으로 가려면 보리수 나무 밑을 지나가야만 했는데 베르테르는 예전에 그렇게도 좋아했던 장소였지만 왠지 무서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이 자주 나와 놀던 문지방은 피로 물들었습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감정인 사랑과 충성심이 폭력과 살인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커다란 보리수 나무에는 잎이 하나도 없이 서리가 덮여 있었고 나지막한 교회 담벼락 위에 아치를 이루고 있는 아름다운 울타리도 잎이 다 떨어졌으며 그 틈새로 눈 덮인 묘석들만이 보였습니다. 주막 앞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가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큰 고함 소리가 났습니다. 멀리 무장한 남자들의 무리가 보였고 모두들 범인을 잡아오는 것이라고 떠들어댔습니다. 베르테르가 그쪽을 바라보니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범인은 그 과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었고 얼마 전에 그가 만났던 남모를 시름에 잠긴 채 절망에 빠져 이리저리 방황하던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이 불행한 사람아, 대체 무슨 짓을 했단 말이야?
하고 베르테르는 범인에게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범인은 그를 조용히 바라보며 묵묵히 있더니 마침내 아주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도 여자를 가질 수 없어요. 그녀 역시 누구도 가질 수 없을 겁니다. 범인은 주막 안으로 끌려 들어갔고 베르테르는 급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무시무시하고 극심한 충격으로 그의 마음속에 깃들어 있던 것이 모두 송두리째 뒤흔들려 버렸습니다. 잠시나마 자신의 비애나 불만, 자포자기의 무관심에서 빠져나오면서 견딜 수 없이 그 남자를 동정하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 사람을 구해보겠다는 간절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 남자를 너무도 불쌍히 여기며 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마음 깊이 그의 입장에 서게 되었고 그의 무죄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득시킬 수 있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남자를 변호할 수 있기를 바랐고 벌써 그를 위한 열렬한 변론이 입 밖으로 터져나왔습니다. 산악용 별장으로 급히 달려가면서도 그는 주무관에게 말하려는 이야기를 모두 나직한 소리로 중얼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 이게 살인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우리 베르테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이 머슴이 결국 살인에 이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베르테르는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잘 이 머슴의 입장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베르테르의 또 성격과 가치관을 잘 알고 있는 알베르트가 야, 그 머슴의 그 변호에는 나서지 마라. 이렇게 이제 조언을 해주기도 하죠. 근데 재밌는 거는 바로 이 베르테르가 남긴 이 날의 쪽지에 의하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아, 네. 불행한 자여, 자네는 구제될 길이 없네. 난 우리가 구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네. 갑자기 이 불행한 자여, 너는 구제받지 못할 거야. 그러다 갑자기 우리로 돌아온단 말이죠.
네.
너, 그리고 나. 다 사랑이라고 하는 열병을 앓고 있고 이루어지지 않는 사랑 속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퀴즈 다시 내드립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 여인을 사랑한 머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머슴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보기 1번 목사 부인, 2번 과부 여주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세요.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보내드립니다.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 여인을 사랑한 머슴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머슴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목사 부인, 2번 과부 여주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드립니다. 음악 듣고 올게요. 나나 모스크리입니다. Der Lindenbaum.
세상의 모든 이야기, 책 읽어주는 라디오, 고전 읽기를 여러분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두레 출판사에서 나온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선생님, 이 베르테르가 점점 무서워져요, 저.
이제 무서워지죠. 파란 연미복 사이에 노란 조끼를 입은 베르테르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는 듯해요. 사실은 이제 12월 20일자 크리스마스가 계속 다가오고 있는 이 즈음에 이제 편지 하나가 있는데 이 편지 속에 베르테르가 자기 스스로 어디로 끌고 가는지를 이제 좀 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를 이 빌헤름 즉 친구에게 시사한 게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한번 좀 읽어볼게요.
네네.
친구에게 이렇게 보내죠. 여러 얘기를 하다가 어머니께는 아들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또 내가 여러 가지로 잘못한 점을 용서해 달라고 말씀드려주게. 내가 기쁘게 해드려야 할 사람들을 슬프게 하는 것도 내 운명인 것 같네. 그럼 내 가장 친애하는 친구여, 잘 있게. 하늘의 온갖 축복이 자네와 함께 하길 빌겠네. 잘 있게. 이 속에 이제 뭔가가 담겨져 있는 거죠.
네. 유언 같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읽으면 네. 자, 잘 있겠지만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저걸 읽으면 그렇죠. 저게 무엇인지 네. 이제 알게 되겠죠.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좀 말리고 싶어요. 막 이럴 때 롯데가 뭐 어쩔 줄을 몰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롯데와의 관계도 이제 아주 견디기 힘든 네. 이런 단계까지 이제 치달아가게 되죠.
답답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롯데가 어떤 태도를 취할지 궁금하시죠? 일단 베르테르를 멀리하기 위해서 확실한 태도를 취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베르테르가 여기 삽입된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마지막으로 쓰던 날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일요일이었는데 그날 저녁 그가 롯데를 찾을 때 그녀는 마침 혼자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린 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주려고 준비해두었던 몇 가지 장난감들을 열심히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베르테르는 아이들이 아주 기뻐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도 어렸을 때 예기치 않게 문이 활짝 열리고 촛불과 사탕과 과자와 사과 등으로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나타나면 마치 천국에라도 온 것처럼 황홀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도
하고 롯데는 당황한 빛을 사랑스러운 미소로 감추면서 말했습니다.
당신도 얌전하게 있으면 선물을 받으실 거예요. 긴 양초나 뭐 그런 것 말이에요.
네? 얌전하게 있어야 한다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죠, 사랑하는 롯데?
목요일 저녁이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그땐 아이들도 올 거고 아버지께서도 오실 거예요. 그때 모두가 자기 선물을 받게 되니까 당신도 그때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 오시면 안 돼요.
베르테르는 놀라 주춤했습니다.
제발 부탁이에요.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제 마음을 편하게 해달라고 간청하겠어요. 이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순 없어요.
베르테르는 그녀에게서 눈을 돌려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지낼 수는 없다.
이런 말 때문에 그가 무서운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느낀 로테는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그의 생각을 다른 데로 돌려버려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로테 씨. 다시는 당신을 만나러 오지 않겠습니다.
그건 무슨 이유에서인가요? 베르테르 씨, 당신은 우리를 다시 만날 수 있고 꼭 다시 만나러 오셔야만 해요. 그저 적당하게 오시면 돼요. 당신은 어찌하여 이토록 격렬한 성격과 무엇이든 한번 마음먹은 것을 너무나 고집하는 열정을 타고나신 걸까요? 제발 부탁이에요.
로테는 그의 손을 잡으면서 말을 계속했습니다.
제발 자제하도록 하세요. 당신의 정신, 당신의 학식, 당신의 재능이면 얼마든지 즐거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남자다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당신을 안타깝게 여길 뿐 달리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저 같은 여자에 대한 슬픈 집착을 다른 데로 돌려주세요.
베르테르는 이를 악물고 어두운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베르테르 씨, 잠깐만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당신은 자신을 속이고 일부러 자신을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세요? 베르테르 씨, 대체 어째서 저를,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된 저 같은 사람을 말이에요. 왜 그러세요? 저는 걱정스러워요. 당신의 소망을 자극하는 이유가 저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불쾌하여 굳어진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면서 그녀가 잡고 있던 손을 뿌리쳤습니다.
현명한 말씀이로군요.
베르테르가 말했습니다.
아주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 말, 알베르트가 가르쳐준 모양이죠. 정치적이로군요. 아주 정치적이네요.
누구라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 넓은 세상에 당신의 소망을 채워줄 만한 여자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단호의 결단을 내려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런 여자를 만나리라 믿어요. 왜냐하면 벌써 오래전부터 당신 스스로를 얽매이고 있는 제한된 생활이 당신을 위해서나 저희를 위해서나 걱정스러워지니까 말이에요. 단단히 마음을 먹으셔야 해요. 여행이라도 하시면 기분이 좀 풀어질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여자를 찾아서 돌아오세요. 그리고 우리 다 함께 진정한 우정의 행복을 누리기로 해요.
그런 말은 인쇄를 해서 가정교사들에게 추천해주면 좋겠군요.
베르테르는 차갑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씨, 나를 잠시 동안만 내버려 두세요. 모든 게 다 잘 될 겁니다.
그것만은 지켜주세요, 베르테르 씨. 크리스마스 이브 전에는 오시면 안 돼요.
그가 막 대답하려 했을 때 알베르트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서로 차갑게 저녁 인사를 나누고는 어색한 모습으로 방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베르테르는 별 의미도 없는 이야기를 시작했다가 곧 중단해버렸으며 알베르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 로테가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냐. 뭐 나보다 좋은 여자 많다. 여자들 다른 여자 만나봐라. 아,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안 가죠. 너무 끈질기네요. 네,
그렇죠. 이제 서로의 네. 관계가
네.
피곤이 극도로 쌓이게 되는 때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롯데는 롯데대로 마음이 무너지고
네.
이미 결혼한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도 이 베르테르에 대한 사랑을 끊을래야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롯데. 그러나 네. 베르테르가 행복하기를 바라죠. 그래서 다른 네. 좋은 여자가 나타나서 베르테르가 그 여인과 사랑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지만 베르테르 입장에서는 롯데의 그 말이 섭섭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그렇죠.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구나. 우리는 이제는 롯데조차도 나를 더 이상 만나려고 하지 않는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네. 사랑에 빠져본 사람은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난 이 정도까지 남자가 다가오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무섭죠. 이제 무섭게 되죠.
자, 여러분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퀴즈 마지막으로 내드립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에는 베르테르의 사랑 이야기와 함께 한 여인을 사랑한 머슴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 머슴이 사랑한 여인은 누구일까요? 1번 목사 부인, 2번 과부 여주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대로 정답 보내주시면 세 분께 둘의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드립니다. 자, 다시 낭독으로 들어가는데요. 로테에게서 자신을 단념해달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베르테르는 집에 돌아온 그 다음날 로테에게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편지는 나중에 봉인된 채로 그의 책상 위에서 발견이 되는데 로테에게 전해지기는 하죠. 이게 12월 21일자의 편지네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테 씨, 결정했습니다.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나는 이 편지를 어떤 낭만적 과장도 없이 침착하게 당신을 마지막으로 만나게 될 날 아침에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로테, 당신이 이 글을 읽을 때면 자기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당신과 대화를 나눈 것 외에는 아무런 즐거움도 알지 못했던 불안하고 불행한 인간의 그 굳어버린 육체 위에 차가운 무덤이 덮여 있을 겁니다. 나는 무시무시한 하룻밤을 지냈지만 그건 한편으로 자비로운 밤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결정을 하고 단단히 결심하게 된 밤이었으니까요. 나는 죽으려고 합니다. 어제 당신과 헤어졌을 때 내 마음은 무서울 정도로 격분해 있었고 온갖 것들이 내 마음에 사무쳐 왔으며 당신 곁에 있기에는 아무런 희망도 기쁨도 없는 내 존재가 처참하고도 차갑게 나를 사로잡았답니다. 간신히 방 안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정신없이 무릎을 꿇었죠. 오 하느님, 당신께서는 제게 마지막 위안으로 아주 쓰디쓴 눈물을 흘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생각과 수많은 희망들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고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 하나의 마지막 생각이 아주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나는 자리에 누웠죠. 다음 날 아침 고요히 잠에서 깨어났을 때에도 그 생각은 확고히 내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딘 내가 당신을 위해 희생하겠다는 확신이랍니다. 그래요, 로테 씨. 무엇 때문에 숨길 필요 있겠어요? 우리 세 사람 중 하나는 사라져야만 하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요. 갈기갈기 찢어진 이 가슴 속에서는 때때로 당신 남편을 죽여버릴까? 당신을 죽여버릴까? 나를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사납게 날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를 죽이기로 한 겁니다. 어느 아름다운 여름날 저녁 산을 오르게 되면 그렇게도 자주 이 골짜기에 올라오던 내 모습을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무성하게 자란 풀들이 석양의 햇빛을 받으며 이리저리 바람에 흔들릴 때면 교회 묘지 저편에 있는 내 무덤도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을 때는 마음이 침착했지만 지금 나는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모습이 내게 너무나 생생하게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밤 10시경에 베르테르는 하인을 불렀고 옷을 입으면서 며칠 동안 여행을 떠날 것이니 옷들을 손질해주고 짐을 꾸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저기 지불할 계산서를 받아오고 빌려준 책들도 찾아올 곳이며 몇몇 불쌍한 사람들에게 주일마다 얼마씩 나눠주던 돈 두 달분을 미리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자기 방으로 가져오라고 했고 식사가 끝난 뒤에는 말을 타고 주무관 집으로 갔는데 마침 그는 집에 없었습니다. 베르테르는 깊은 생각에 잠겨 정원을 이리저리 서성거렸는데 그 모습은 마치 슬픈 추억들을 모두 차곡차곡 쌓아두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은 베르테르를 조용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뒤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뛰어오르기도 하고 내일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로테의 집에 가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아올 것이라고도 하고 또 아이들 상상력에 어울리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내일이라!
베르테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레! 그리고 그 다음 날이라.
그가 어린아이들에게 다정한 키스를 해주고 떠나오려 할 때 한 작은 아이가 뭔가를 그의 귀 속에 속삭여주려 했습니다. 그 아이는 형들이 멋진 연하장을 아주 큼직하게 써놓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 장은 아빠에게, 한 장은 알베르트와 로테에게, 그리고 또 한 장은 베르테르에게 썼는데 그들은 그걸 설날 아침에 전해주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야기에 감격하여 베르테르는 아이들에게 돈을 조금씩 나눠주고 말에 올랐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사를 전해달라고 말하고는 두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그곳을 떠나왔습니다. 베르테르는 5시경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네에게 난로불을 돌보게 하고 밤중까지 꺼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인에게는 책과 내복을 트렁크 아래에 잘 넣고 옷가지를 꿰매두라고 명했습니다.
한때는 사랑을 해가지고 온 세상이 내 것 같고 온 세상이 너무너무 환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점점 암흑으로 변해가네요.
마치 이제 네. 꽃 봉오리가 이렇게 네. 펴져서 이렇게 그 세상에 자기를 웃으며 나타내고 있다가
네.
이제 떨어져 시드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눈에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오늘의 인트로덕션 속에서
네.
이제 읽어드렸었는데 사랑이야말로 저항할 수 없는 욕망으로 욕망하는 것이니 이제 베르테르가
네.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사랑의 욕망과 열병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한때 꿈과 같았고 꿀처럼 달콤했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사라지고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제 버틀런트 러셀이 그 마지막 우리 인트로덕션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조심성 중에서 사랑에 조심하는 것이야말로 행복을 포기하는 가장 치명적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이지만
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사랑 그 상처를 두려워하고 사랑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원받을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역설적으로 하게 되죠.
선생님 저는 겁쟁이예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우리 아니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겁쟁이일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시도 있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사랑하라. 예.
그런 얘기 하죠.
나는 이 아픈 걸 겪기 싫어서 사랑에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나 상처 없이 또 더 아름다운 사랑을 해낼 수 있는 힘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 언제 다음 주에 우리가
네.
사랑의 기술 에리 프롬 얘기를 할 텐데
네.
이 사랑의 기술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되는 게 뭐냐면
네.
사랑 받으려고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많이 애를 썼던 것 같다. 돈을 버는 것도 사랑받기 위한 거고 나를 치장하는 것도 사랑받기 위한 건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사랑하는 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랑을 하라는
내가 사랑할
얘기죠?
수 있는 힘. 이 능력을 키워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래,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나.
근데 이제 베르테르는 네. 폭발하고 말았죠.
네. 저도 감성이 좀 풍부하다 했는데 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읽고 베르테르를 보고 나의 이 감성은 이 인물하고는 비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소설과 네.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망가지는 건가? 그런가? 선생님 혹시 이 정도로 이렇게 막 감성이 풍부해 봤던 적 있으세요?
이제 있죠. 있지만
네.
이제 하나의 감정이 이렇게 들어오면
네.
어딘가에서 또 끝이 나고 정리가 되고
예. 자,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종말을 향해서 서서히 다가가고 있는 베르테르의 마지막 나날들입니다. 내일 그 마지막 순간이 기다리고 있네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두레 출판사에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전시회 선물도 있습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전시되는 바티칸 박물관전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예. 머슴이 사랑한 여인은
네.
그 여주인인 과부였죠.
자, 퀴즈 당첨되신 분들 저희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확인하시고요. 게시판에 주소하고 연락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책 선물 보내드릴게요. 오늘 끝곡은 유재하 지난날 준비되어 있고요. 자,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온철님,
네.
오늘 낭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구원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